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주에 잠시 그 언급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주와 동일한 그 범위의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 지난주 한절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가 살핀 내용은 마태복음 22장 15절서부터 그 22장 전체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다 살폈거든요. 오늘도 그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없기에 제가 한 구절만 그냥 특별히 정해서 읽은 것이고 실제 살필 내용은 지난주와 동일한 범위의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주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의 기간이죠.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제사 제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고 믿고 많은 종교적 형태의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많이 나무라시고 그것들로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음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들을 주장하고 조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받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듣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합법적으로 죽일까 생각을 해서 예수님 앞에 공격을 하는 내용이 지난주 살펴본 내용입니다. 어떤 공격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질문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는 그 세 가지 공격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오늘은 같은 본문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공격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합법적으로 올무에 걸어서 제거해버리려고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크게 작심을 했는가 하면 평소에 서로 싫어하고 마치 원수 대하듯 하던 그 헤롯 당원들을 그 계략에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함께 공격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함께 동행한 헤롯 당원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정치 권력에 기대어 살던 기득권자들이라 유대 민족의 전통을 강조하던 바리새인들하고는 평상시에 상극입니다. 상극.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원수 대하듯 하고 저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헤롯 당원들은 쓸데없는 종교의 관습에 얽매여서 지금 로마한테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헤롯 당원들은 유대인들은 너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세상 권력에 아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혼내셔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서로 그러고 맞대응하던 세력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가죠?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 계략으로 질문을 던지죠. 무슨 질문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로마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간단한 질문 같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신앙 실천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질문이었고 로마 눈치를 보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금을 내라 그러면 그 당시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신앙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몰려든 사람인데 세금을 내라 이런 말은 로마의 왕에게 세금을 내라 이런 말은 그 당시 세금의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내는 세금의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 당시 세금은 백성과 신하가 자기네 군주한테 자기 왕한테 내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로마한테 세금을 내라 이런 얘기는 로마 왕을 왕으로 섬겨라 이런 의미인데 그 지금 모여든 사람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그 로마한테 압제하에 있으면서 로마한테 세금 내는 것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도대체 신앙을 삶에서 어디까지 실천해야 되느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갖고 늘 갈등을 겪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놓고 세금 내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을 배반하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만 있지 않고 아마 옆에서 쭉 지켜보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당신이 여지까지 말했던 내용이 신앙이 결국 그거야? 이러고 아마 덤벼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또 내지 마 그러면 또 누가 가만 있지 않겠어요? 같이 갔던 새로다운들이 가만 있지 않죠.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조장하는 거는 그렇게 자꾸 분파를 만들어서 로마의 압제를 더 끌어들이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금방 누구한테 갖다 일러바칠 수 있나 하면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구분할 때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그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 헤롯 성전에는 헤롯 성전 저쪽 북쪽 끝에는 그 안토니오 망대라는 망대가 성전보다 훨씬 높게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여기는 뭐 하는 데나 하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서 그 안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망대예요. 굉장히 큰 망대고 여기에 로마 군인들이 특히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 같은 절기에는 로마 군인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벌이면 금방 진압할 수 있도록 망대에 로마인들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 로마 왕의 세금을 내지 마. 많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말을 공개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분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날 소리죠. 그렇게 아주 위험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함으로 예수와 노를 기대했던 예수 그래도 예수님을 걸 수 있고 노 그래도 걸 수 있기 때문에 예수와 노를 기대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예수님이 지혜롭게 위험한 국면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 땅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자칫하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늘 이걸 구분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한번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한 달란트에 새겨진 가이사의 소상을 봤죠. 그럼 분명히 이건 가이사의 것이라고 우리가 구분하자고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다 들여져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느 것이 가이사의 것이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오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구분되어져 있구나. 그렇게 들었을까요? 사실은 구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왜 쓸데없는 구분을 하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왜 쓸데없는 구분을 하느냐 하는 뜻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얘기는 그게 구분이 되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누구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사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온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후로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그 전에 어땠어요? 그러니까 신약이 쓰여지기 400년 전 구약시대는 어땠어요? 이들이 늘 의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두리번 그러다 세상 사람들을 사는 거를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늘 그랬어요. 그러다 이들이 결국 당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징계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한 140년 정도를 이제 고통을 받다 돌아오거든요. 그러고 와서 그들은 그 이후로는 우상숭배 안 했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우상숭배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만 섬겨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만 섬기죠. 근데 그게 그들한테 사실 우상처럼 되어져 버렸는데 어쨌든 지금은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밖에 모른다고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 말을 하면 전혀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지 때문에 구분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어디 있고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구분을 하느냐? 예, 사람들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좀 그 부분을 살펴보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내가 신앙이고 어디서부터는 내일이냐 라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공부하는 것과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구분할 때 그러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구분하는지 몰라요. 그걸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요. 학교에서 내가 학문을 공부하는 것과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을 완전히 구분지어서 이것은 주의 일이고 이것은 내 일이고 늘 구분을 하죠. 늘 그런 구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많이 혼돈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쉽게 그냥 쓱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늘 신앙이라면 갖고 있는 문제가 늘 이 문제, 이 구분의 문제라고요. 신앙과 실천의 문제. 신앙과 실천의 문제. 이거 어디까지가 주의 일이고 어디서부터가 내 일이냐. 이런 구분하는 것.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일명 순풍교회라고 그러죠. 아기 낳는 분들이 이제 많고. 그래서 순풍, 삼풍, 그러니까 순풍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데 저희 교회도 이제 어린 그 임신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느 한 임신한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성육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주일학교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돼서 주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속상해요. 이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의 기도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여자분이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 안에 있는 문제점은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인 줄 압니까? 무엇이?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주의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나와서 주일학교 봉사하는 것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임신해서 이 아이를 주의 아이로 잘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하는 마음이야 이쁘고 좋지만 이건 잘못된 부분이다 이거죠. 잘못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주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시편에도 나와 있고 성경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얼마나 많이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얘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말로 끝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모든 형태가 대부분 문장을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한 40%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60%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주로 써놨는데 그 얘기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안 나온 책이 별로 없어요. 다 나왔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예. 다 나와 있다고요. 구분, 성경은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또 어떤 학원 원장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 시간에 틈틈이 제가 강의 중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 학원 수강생들이 이렇게 줄어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하느라고 강의 시간을 빼앗아서 전도까지 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혹독하게 하십니까? 지금 이 영어 학원 원장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잘못했을까요? 영어 시간에 영어 잘 가르치는 것이 주의 일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네. 잘 가르쳐야죠. 왜 그 구분을 잘못하느냐고요. 자꾸 이원화 시키니까 문제라고요. 어디가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디가 여러분의 영역입니까? 그런 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구분을 하느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어느 기업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은 직원을 뽑는데 면접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장로님인 것을 알고 신앙 얘기를 한대요.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였을까요? 떨궜을까요? 떨궜대요.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떨궜을까요? 근데 그 장로님 말씀 왈 신앙이 좋은 사람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이 그 좋은 신앙 때문에 근무 시간에 성경을 본대요. 그 근무 시간을 근무를 테마는 하고 자꾸 어떤 신앙의 일을 자꾸 도모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까다롭게 봐서 그 사람을 뽑는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바른 걸까요? 잘한 것입니다. 저 같아도 떨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영역과 그 다음에 내 삶의 영역이 구분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성도로서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삶의 전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신앙의 전 영역이 여러분 삶의 영역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늘 동일한 관계를 여러분 유지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잘하거든요.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웃하고의 관계를 잘못하면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앙의 영역을 교회와 세상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구분을 하는 거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건 구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쓸데없는 구분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좋은 예를 들어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요셉이 애굽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요.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가요? 우상이 주가 된 나라인가요? 예, 우상이 주가 된 나라라고요. 근데 거기서 서열 3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서열 3위까지 올라갈 때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모든 그 우상숭배의 문화, 우상숭배의 현장, 그런 것은 다 거부하고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거기 갈 수도 없고 보기도 싫고 관여도 안 할 거야! 이랬다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특히 남자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서열 3위까지 올라가느냐고요. 요셉은 신앙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그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알았고 늘 신앙을 해서 살라고 진짜 좌도우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애굽에 서열 3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는 그 모든 현장에서 떠나 있었고 아예 우상숭배하는 것은 아예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여도 안 하고 그랬으면 과연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냐고요. 비록 우상의 현장이었지만 요셉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하는 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고 자기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그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는 상당 부분 지혜롭게 잘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서열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 말이 지나친 상상입니까? 여러분 여지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이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느냐고요. 여러분이 회사가 취직을 했어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운영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자꾸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문화를 회사 안에 자꾸 끌어들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나는 이런 회사 다닐 수가 없어. 그리고 당장 처자식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 나는 신앙으로 용납이 안 돼. 그리고 사표 내고 나가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나간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뭐 그것도 나쁜 신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 이해하는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해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지요. 열심히 섬겨야지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팔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그 고통을 잘 싸워서 이기셔야지요. 그거 하라고 거기 보냈는지 누가 아느냐고요. 가장 좋은 것은 그런 회사 안 만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기도해서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그 환경이 신앙과 이렇게 도합하면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신앙의 삶을 또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지만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요셉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잘 하면서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봐야죠. 요셉이 인정을 받았잖아요. 인정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가족이 다 들어갔을 때 애굽 왕이 뭐라 그래요? 얼마나 환대를 합니까? 누구 때문에 환대를 했어요? 요셉 때문에 환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고센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주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정도까지 인정을 받았잖아요. 신앙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세상의 영역과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영역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 예를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 요셉은 그렇다 치자고요, 요셉은. 다니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예요. 망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왕을 맨 마지막으로 끌고 갔다 어떻게 끌고 갔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김 눈을 뽑았어요. 눈을 뽑고 손을 쇄골로 채워서 말 타고 질질 끌고 갔어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물론 다니엘은 그것을 눈으로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 번에 나눠서 끌려가는데 다니엘이 제일 첫 번째 끌려갔거든요. 보지는 못했지만 뭐 나중에 끌려온 사람만 딱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우리 민족이 이 바벨론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서열 몇 위까지 올라가요? 예, 그도 잘은 모르지만 한 3, 4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3, 4위까지 올라갈 때 여러분 바벨론이 뭐 섬기던 나라요? 어제 아침에 아침 예배 나온 사람들은 얼른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바벨론에 있었던 그 바알 신전을 보여드렸죠. 바알 신전 대단히 멋있어요. 막 이런 그 대리석 기둥으로 엄청 큰 건물이에요. 그게 바알 신전이라고요. 그런 신전이 바벨론에 있었다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은 얼마나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행동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나라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고요. 근데 다니엘이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거기에 보지도 않고 관여도 안 하니까 날 부르지도 말고 나는 아예 그 일에 관여도 시키지 마. 그랬다면 다니엘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여러분 정상적인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과학적 마인드로.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바벨론을 섬기는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돌같이 보고 막 그냥 모멸시키는 시각으로 보고 관여도 안 하고 관심도 나가지도 않고 그랬다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겠냐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을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끌려갔을 때부터 그는 목숨 내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예, 극렬히 따는 푸른 불에서 내가 비록 타죽을지언정 나는 니들이 원하는 우상에 절 안 한다. 이랬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요. 그는 총리가 됐어도 늘 하루에 세 번씩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앙은 변질시키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가 총리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정말 모나지 않게 지혜롭게 잘 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현장은 그게 바벨론이 됐던 이스라엘이 됐던 다 같은 현장이었기 때문에 단지 구분하는 것만 갖고 내 신앙이 선명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신앙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꾸 구분하는 것 같고 선명하냐 안 선명하냐 그런 것을 우리가 논하려고 합니다. 구분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예.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내가 지키면서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하고 말로 증거한다는 얘기야. 삶으로 증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에 중요한 것이지 자꾸 구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대목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어떻습니까? 대답 못하시겠어요?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죠? 예, 여러분 전 삶의 영역이 신앙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학교가 됐던, 이웃과의 관계가 됐던, 다 직장이 됐던, 예, 사업체가 됐던, 다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이 신앙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로서 반응하고 성도로서 결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하거나 헷갈리거나 그러지 않아야 바른 신앙을 갖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과 실천의 문제가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질문이 실패하자 그 다음에 나서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름이 사자로 들어가는데 첫자가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학식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많은 학식 때문에 이들이 겪었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내용을 다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부활의 문제가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부활만 안 믿었냐? 아니죠. 천국도 안 믿었죠.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어요. 그러면 뭐만 믿어요? 예, 윤리와 도덕만 믿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한 질문이 뭐였죠? 한 가정에 일곱 형제가 있는데 일곱 형제가 그 당시 결혼 문화에 따라서 자식이 없는 관계로 한 여인이 일곱 형제들과 다 한 번씩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 결혼 문화니까. 근데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의 핵심은 신앙과 이성의 문제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도 혹시 신앙과 이성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거든요. 특별히 여러분같이 이성이 발달하신 분들, 과학적 어떤 추리력, 논리력으로 많이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보면 다 뭐로 봐요? 우선 이성으로 필터링을 하잖아요. 그죠? 필터를 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합리적인가 안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걸러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일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다 빼면 뭐만 남냐? 부모한테 효도해라.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것만 남는 거예요. 생명이 빠져버리는 거라고요. 생명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그 질문을 한 근거가 뭐냐? 이유는 뭐냐?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뭘 모른다고요? 예?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자꾸 논리에 무너지고 여러분의 이성에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성의 논리 그 프로세싱 과정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여러분 공부하셔서 페이퍼들을 많이 써내는데 간단한 어떤 가설 하나를 추론해서 결론을 지을 때 여러분 보통 아무리 못 써도 몇 장 이상 써냅니까? 간단한 한 논리.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논문 같으면 140, 50장 쓰죠. 그죠? 페이퍼 같으면 20, 30장 쓰잖아요. 아, 짧은 건 뭐 대여섯 장 쓰고. 하나를 추론해도 그런데 세상 전체 만물을 창조하신 기록이 창세기 얼마나 길까요? 얼마나 길까요? 한 장도 안 돼요. 한 페이지도 안 된다고요. 성경이. 그럼 성경은 왜 그렇게 짧게 기록을 했을까요? 왜? 예, 그것이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죠.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역사 현장에서 당신이 어떻게 실천에 옮기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지 뭐 그 창조를 어떻게 하셨고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아무 근거가 없어요. 딱 한 기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천지 만물을 있으라 하니까 말씀이 있었으니까 있은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서 있어지는 과정은 얼마나 많은 부분이 생략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단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있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그 부분은 모르지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라고요. 어떻게? 논리를 통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다 키우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밥 먹일 때, 뭐 다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잘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안 먹어서 부모들이 막 밥 숟갈 이렇게 그릇 들고 다니면서 쫓아가면서 한 숟갈 한 숟갈 먹이잖아요. 안 먹는다 하면 좁아가서 먹이고 막 강제로 먹이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왜 강제로 먹여요? 설명하지 않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논리로. 야, 이 두 분은 뭐 단백질이 몇 프로고 뭐 프로틴이 몇 프로고 이래서 먹으면 몸에 어디에 좋고 이렇게 설명해서 먹이는 부모 있어요? 왜 안 설명해요? 왜? 설명하면 걔가 아냐고요. 그죠? 설명하면 아냐고요. 어린아이가 뭘 아느냐고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먹여야 된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다 과학에 있어서 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겠죠. 그렇다고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걸 다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한테 다 이해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시킬 수 없지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프로세싱 과정이 인간의 논리에 다 분석이 되고 종합이 되어지고 설명되어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믿느냐?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막 때려서라도 먹인 것은 언제 아느냐? 본인이 다 장성해서 어린아이를 낳아보면 아는 거거든요. 부모의 심정이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오늘이라는 날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내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창조의 세계가 이해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냥 믿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디예요? 여기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있는데 다 다녀보셨죠? 대부분 차 타고 가서 그 뷰포인트에 가서 딱 보고 와 멋있네 좋네 그리고 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언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가이드를 대동하고 가면 문제가 생겨요. 이제 가이드가 막 설명하거든요. 저기 보이시죠? 저만큼은 빛이 40만 년 전에 빛이 고 아래는 뭐 몇십만 년 전에 길어지고 막 들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을 지었다는데 저건 뭐야? 막 혼돈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성이 충돌을 하는 거죠. 왜 충돌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예. 자꾸 자기 인간의 논리로 프로세싱을 하거든요. 40년이 쌓이려면 저게 몇 센치 쌓여야 되고 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정자와 난자부터 만드셨어요? 정자와 난자를 뽑아내셔서 인큐베이터를 만드셔갖고 거기서 그래서 하나 아담을 만들어 놓고 또 아담의 갈비뼈에서 또 DNA를 추출해갖고 또 그렇게 해갖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 모든 인생에 자라나는 과정이 다 생략된 채 성인을 그냥 만드셨어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기 이성의 프로세싱이 되니까 부활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이게 말이 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면 전혀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부활체가 뭔지 몰라요.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새로운 부활체를 왜 못하시겠느냐고요. 새로운 부활체를 입으면 모든 문제는 그 뒤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판단을 해서 재단하고 끌어놓고 판단하고 그건 됩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전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논리의 문제 때문에 신앙과 이성에 있어서 자꾸 그 어떤 갈등이 생기면 잊지 마시고 그 생각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말씀을 몰라서 내가 이러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이제 말씀에 착념을 해야죠. 그죠? 말씀을 착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깨닫게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깨달아진다고요. 우리 이성으로 알아지지 못하는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인되어지고 알아진다고요. 성경 말씀도 다 성령으로 인해서 기록되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명 이상의 저자가 각기 다른 세상에서, 각기 다른 세상이에요.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1500년. 각기 다른 세상에서, 각기 자기 위치에서 기록을 했는데 주제가 하나라고요.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모아진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예수님을 공격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것도 질문이었죠. 뭐였죠?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냐? 그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율법사들이. 예, 율법사들이. 율법사들은 자기네가 가장 율법을 잘 안다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율법 플러스 그 율법을 삶에서 적용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실행법이죠. 실행법. 실행법까지 다 애들여서 한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또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또 분류를 해놓고 이걸 다 누가 했냐면 율법사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가장 신앙에서 뜨거운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기의 전공 분야를 갖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큰 계명이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신앙의 열심이 좋기는 한데 열심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 아세요? 열심 때문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열심 때문에 왜 신앙이 무너지나 하면 그 열심이 방향을 바르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열심이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무너뜨린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열심히 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바리새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희와 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달라. 뭐가 달라요? 너희들 같이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제 앞으로 그 24장, 25장 나가면서 모든 내용이 다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얘기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아주 막,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내용을 이제 살펴갈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요. 율법사들도 또 동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열심이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데요. 그 이단들은 열심이 없어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아세요? 모든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대단한 신앙의 열심이라는 얘기예요. 열심. 열심이 나타난다고요. 또 그 이단 중에서 많이 나타나는 양상이 뭔지 아세요? 신비주의, 신비주의.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갖고 있는 특색이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정말 다양하고 건강한 역사가 많은데 그 많은 성령의 역사 중에서 딱 네 가지만 추려요. 뭐냐 하면 신비한 것, 예, 신비한 능력 이런 것만 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다 기도하면 네 미래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가 뭡니까? 지금 몇 살이야? 서른 몇 살인가? 40살 되면 너는 뭐 집을 살 거고 뭐 너는 직장을 가질 거고 뭐가 될 거고 예. 그렇게 그런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아멘. 그리고 이제 막 난리가 나죠. 예?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건 나 탁 모아놓고 슉 하고 기도하면 또 확 넘어지고 말이야. 그리고 또 이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 요즘 나오는 얘기가 그 옹알거림이라는 거 아세요? 막 찬양을 막 열정적으로 하면 입에서 막 옹알거림이 나와요. 옹알거림으로 하고 막 그 찬양을 하면서 조금 뭘까 어떤 신비한 어떤 현상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런 데 다 빠져버린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를 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건전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고 그러면 단순해요. 그거 하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딱 비춰보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자기만족인 거 아세요? 자기만족. 많은 경우가 자기만족, 호기심 만족. 아주 신비한 거 경험했다. 이거 신비한 것을 경험한 게 기독교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신비한 거 경험 안 해도 괜찮으니까요. 안 해도.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라면. 정말 이웃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여러분 이제 한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는 것도 다 하나님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주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 사랑하면 그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요. 허구한 날 기도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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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미사역을 막 붙여도 모자라니까 또 다시 한번 미사역을 붙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만 반복하면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함은 어떻게 반드시 드러나야 되냐면 세상한테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친구들한테는 되게 못해요. 대략 욕먹기도 다니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속만 챙기고 다니고 그거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느냐고요. 그리고 뭐만 하면 아 저기 어느 집회 가면 신령한 집회가 있다고 가서 막 그냥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찬양 막 부르면 시원하거든요. 그럼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저도 한때는 되게 좋아했어요. 막 중고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거든요. 막 엄마 쫓아서 어느 권사님 기도 잘한다 그러면 막 쫓아가서 기도 받으면 막 기도하면 너 미래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아 신도 나고 막 예? 근데 나이가 들면서 So what? 그래서 하는 질문에 제 스스로 아무 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뭐가 달라졌느냐고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알면 뭐 하냐고요. 오늘이라는 날을 살 때 내가 성도로서 반응하며 사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얘기가 다 그 얘기인 거 아세요? 베드로 전후서를 받는 그 편지의 대상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직장도 안 갖고 일도 안 하고 있는 거 다 팔고 막 무위도시 가면서 놀았어요. 일도 안 했어요. 왜 이래? 당장 예수님 오실 건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편지를 사도가 편지를 쓴 거예요. 야 주님이 오실 날은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러고 지내면 안 된다. 오늘을 살면서 네가 그냥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 내용이라고요.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을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표출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삶의 전 영역에서. 여러분 신앙과 열심의 문제 고민하고 갈등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매만 얼른 so what? 그래서 뭐 할 건데? 라고 생각해보면 거기에 혹시 내 만족, 호기심, 내 열심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고요. 방향이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늘 자기의 그 열심을 체크업을 해봐야 돼요. 인간은 죄된 근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놔두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데서 벗어나버린다고요. 저도요. 저도.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뉴스에 오르내리는 목사님들이 한때는 정말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목사님들이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 그 부흥이 방향을 잘못하면은 이제 한국교회 이렇게 망가뜨리는 원흉들이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두려웠어요. 정말 내가 좋아했던 목사님들 많거든요. 한때는 그냥 젊은 열심을 내느라고 밤잠도 안 자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 지금 오르내리는 목사님들 교회에 가서 금요 철야를 하고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오늘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에 또는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느냐고요. 왜 그래요? 그들의 열심이 방향을 잘못 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So what? 거기 질문할 때 사실은 전부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 만족이죠. 이제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자기 완성. 이런 것에 대한 그 체크업을 하지 않고 전부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속지요. 교인들은 속아서 몰려들어간 거고 본인들은 스스로 알면서도 헤어나오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열심이 없는 사람은 또 뭐 별 문제 없겠지만 열심을 갖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열심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분명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임이 알아지면 열심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열심을 갖게 되는데 이 열심이 방향을 잘못하면 굉장히 큰 신앙의 갈등을 느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체크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열매가 드러나느냐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 신앙의 갈등에서 쉽게 빠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위기를 모면하셨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오늘날 그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쓸데없이 구분하지 말라. 한 삶의 전 영역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또 신앙과 이성의 문제가 있어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체크업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합당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